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25일 절차 투표를 통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찬반이 50대 50으로 갈렸지만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하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수정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절차 투표에 앞서 전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를 더 이상 용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그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노력을 주도해왔지만 앞서 내놓은 두 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물러서야 했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25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전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CNN 방송은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한 당국은 현재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미사일 기종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14년 7월 26일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었습니다.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을 또다시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24일 알래스카주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실험이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험은 사드의 준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선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이번 실험이 빠르면 29일 실시될 수 있다며 코디악 섬과 알래스카, 하와이 사이 해역에서 선박을 운항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군은 사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지인 템플 마운트에 설치했던 금속 탐지기를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당국자들은 보안 조치에 대한 시위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템플 마운트, 무슬림들은 아라크사 사원으로 부르는 이 성지에 대한 보안 조치 강화를 둘러싸고 항의와 충돌이 며칠째 이어진 가운데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성지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정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를 비롯한 무슬림 지도자들은 7월 14일 이후 설치된 모든 보안 조치의 철거를 요구했고 무슬림들에게는 성지 방문을 거부하고 밖에서 기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함정이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에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25일 BOA에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 해군 함정 썬더볼트가 고속으로 140m까지 접근한 이란 선박에 몇 발의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함정은 이란 선박에 경고음과 무선 신호를 보냈지만 이란 선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사건 당시 미 해안경비대 선박 두 척이 썬더볼트와 함께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이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은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해군 함정에 대해 미국의 도발 행위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비행기가 24일 이틀 연속 휴전 약속을 깨고 공습을 감행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24일 아르빈 마을에 대한 공습으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하루 전에도 도우마와 아인테르마 마을을 공습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일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돼 한미 군당국이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연합감시자산을 통합 운영하며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는 방안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는 유엔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돼 미국과 한국 군당국이 추적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25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으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사일을 즉각 발사하려는 징후는 아직 없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동시켜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만큼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2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연합감시자산을 통합 운영하며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에 앞서 미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발사 장비가 포착되면 보통 6일 안에 실제 발사로 이어진다며 공교롭게도 포착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이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7월 2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 이동식 발사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받침을 여러 곳에 설치해놨으며 이곳에 정차한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 동체를 내려 지상의 고정장치에 세워 발사한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있는 미사일 기종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1800톤급 로미오급 잠수함이 열흘 가까이 한반도 동쪽 먼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미오급 잠수함이 이번처럼 장기간 먼 바다에서 기동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76m, 폭 7m가량으로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로미오급 잠수함의 활동을 일단 해상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한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위한 사전 수중 정보 수집의 목적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보람 국장은 북한이 새로운 형의 SLBM 개발에 맞춰 사전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SLBM 발사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은 물론 활동 영역 확장 차원이라는 겁니다. 문근식 국장입니다.
이제 새로운 형의 SLBM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 준비를 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의 SLBM을 개발해서 대미,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거죠. 사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연료를 추가를 주입한다든지 미국을 위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ICBM도 이렇게 발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SLBM도 개발해가지고 잠수함 가지고 멀리 나가면 너희 돈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문 국장은 아울러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로미오급 잠수함으로도 먼 바다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미국과 한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7월 26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두고 스커드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북한의 지하 핵시설이나 지휘부 운신처에 대한 한국군의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복수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6월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며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미한 안보협의회와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25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간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를 정한 미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km에서 800km로 늘리되 사거리 800km짜리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탄두 중량을 늘리려는 것은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 미터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이런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 체계가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탄두 중량의 한계를 1톤으로 늘려야 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 자체가 지하라든가 또 상당히 방호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500kg의 탄두보다 1톤으로 늘렸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그 방호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응징 보복 능력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제고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500kg짜리 탄두 가지고는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그 1톤짜리 관통탄두를 만약에 가지게 되면 스스로도 북한의 핵시설, 지휘부 뭐 이런 걸 타격할 수 있으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즉 북한의 핵 위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것을 갖추어 나가는데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직전인 지난달 23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인 현무 2C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하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북핵6자회담 차석 대표인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부르미스트로프 대사가 신홍철 외무성 부상을 예방하고 외무성 북아메리카 담당 국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초안에 반대하는 등 최근 북한과 이전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는 방안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안호영 주미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연합훈련 중단은 미한 관계를 종이동맹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안호영 한국대사는 지난 22일 콜로라도주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핵 활동 동결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지지한다는 건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then my very simple answer, very short answer is a rumor. And then as a matter of fact, President Moon, he never supported such idea. Why?
안 대사는 문 대통령이 그런 방안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며 제재와 개입, 억제 등 미한 두 나라의 북핵 공동 대응 세 가지 요소를 담은 패키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되지 않는데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없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실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을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교환할 이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전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른바 동결대 동결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 have a big problem with the double freeze.
군사 동맹을 맺은 두 나라의 군대가 함께 훈련하며 군사 연습에 같은 이해력이 없다면 종이 동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대사를 지낸 폴란드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Poland had a military alliance with Britain and France. And they never exercised together. The Brits and the French never sent troops to Poland.
폴란드는 과거 영국, 프랑스와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이들 군대가 폴란드에 주둔한 적이 없고 연합 훈련도 하지 않다가 1939년 나치 독일 정권의 공격으로 몇 주 만에 함락됐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 요구 목적은 미한 동맹 균열에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면 결국 종이 동맹으로 전락해 억제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안보 전문가인 조셉 세린시온이 플라우시어스 기금 대표는 북한의 핵활동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는 게 북한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ou have to have that. It is the only thing that has stopped the North Korean program.
과거를 돌아볼 때 제재와 군사 위협, 전략적 인내, 중국을 통한 압박은 모두 성과가 없었던 반면 북한과 협상할 때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세린 시오니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은 점증하며 현존하는 위협으로 시급히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확대됐고 북한 수뇌부의 참수훈련까지 실시해 북측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호영 대사와 힐 전 차관보는 군사훈련이 확대된 건 북한 정권의 도발과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힐 전 차관보는 과거 6자회담 협상에서 북한 정권이 에너지, 경제 지원, 주권 국가의 인정, 지역 평화 안보 체계를 요구해 모두 수용했지만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 거절했었다며 북한 정권이 다시 이를 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엔 미국의 전현직 정보와 국방 담당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아스펜 연구소가 매년 여름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주최하는 이 포럼은 올해로 8번째를 맞으며 미 국방 안보 전반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뉴스 뉴스 김영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군이 선제적으로 적대 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5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군사당국 회담에 계속 호응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을 지난 21일 개최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시점으로 제안한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탈북자 강제 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원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주민들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인들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학대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나 현장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 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북한 주민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극심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강제 송환된 뒤 일어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모두 현장 난민 또는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s quite clear is that anybody who violates North Korean law by leaving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남으로써 북한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정치범 용의자로 의심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행을 모색하거나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유엔사나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중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서명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a signatory to the Refugee Convention, which obligates them not to repatriate these North Koreans.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1951년에 제정된 유엔 난민협약에는 종교나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2년에 난민협약에 서명한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국경의정서에 따라 국경을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중국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자 보호활동을 허용하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역 군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잦아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영내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CNN 방송은 24일 중국이 1415km에 달하는 북중 국경지역의 경계를 최근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배경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중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북중 국경지역의 중국군 준비태세가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국경 수비여단을 창설하고 무인기와 최신 카메라를 통한 산악지역 정찰, 핵과 화학무기 폭발에 대비한 벙커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중 국경지역 군 부대 간의 통합과 이동,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의 최근 훈련 내용을 중국군이 자세히 공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 부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들은 무장 헬기를 투입한 실전 화력 훈련이 지난달에 실시됐고 북중 국경 인근으로 이동한 기갑 부대가 최근 새로운 무기를 배치한 움직임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이런 움직임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훈련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중국군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 담당 고위 관리를 지낸 마크 코자드 씨는 신문에 중국의 급변 사태 준비 태세가 단순히 북한 내 완충지대를 확보하거나 국경 안보 차원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자드 씨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세력이 이를 안정화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중국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충돌할 것인지 내기를 한다면 자신은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가 아니라 한반도에 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런 중국의 동향과 급변사태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군 고위층 방문과 회담 등 정기적인 군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자는 미국 측 요구를 중국이 계속 거부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넌 선임연구원은 앞서 VOA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시급하다고 말했었습니다. 특히 급변사태에 따른 대규모 북한 난민, 핵과 생화학물질 등의 유출 우려, 오판에 따른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미중 군 수뇌부의 긴급 전화선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중 국경 준비태세 강화 움직임이 북한 정권의 잦은 미사일 발사와 도발로 고조된 위기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청와대 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CNN 방송에 한반도에 점증하는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군사 비상계획을 확대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심 관심사가 과거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규모 탈북난민 사태에서 지금은 핵 안전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미래로 분명히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군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정상적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동유럽 국가 라트비아의 금융감독기구가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금융제재를 위반한 혐의 자국은행 두 곳에 벌금 32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라트비아 재정자본시장위원회 FCMC는 리에투무은행에 170만 달러, 노르빅은행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은행에는 돈 세탁 금지 규정과 테러자금 지원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두 은행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사이 고객들이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FCMC 측은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지난 6월에도 고객들의 북한 관련 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국은행 세 곳에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현재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 등 국제사회는 금융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돈 세탁이나 이들과의 금융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북한의 핵개발을 군사적 조치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취합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인 수단만으로 북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응답자는 29%였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37%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73%가 군사력 동원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35%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핵 개발은 오직 군사적 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응답은 지난 4월 조사 때에 비해서 4% 늘었으며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 줄었습니다. 북한은 이 두 차례 여론조사 기간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9%였습니다. 응답자들이 북한보다 더 크게 우려하는 문제는 건강보험, 미국의 장래, 경제, 연방정부 적자 등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45%가 반대, 41%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민정책, 건강보험, 시리아, 이란, 러시아 정책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서 지지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3% 더 높았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고 74%는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는 유엔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ie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모든 나라가 자국 영토 내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보호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면서 강제 송환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롯해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처우를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식량 배급량을 큰 폭으로 줄였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올해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이미 30%가량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 배급을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으로 줄였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4일 공개한 7월 18일에서 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 배급을 400g에서 300g으로 줄였으며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300g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6월 주민 한 명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배급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7월 들어 식량 배급을 300g으로 25%가량 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에도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390g, 2014년 7월 4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북한 당국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15년 7월의 경우 초기에는 310g을 배급했다가 중순에 250g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자료와 식량농업기구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모작 수확량이 가뭄의 영향으로 30%가량 감소했다며 이는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 정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초 비가 좀 내렸지만 가뭄으로 이미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작은 피해도 취약계층의 식량 안보와 영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도 앞서 지난 20일 발표한 북한 식량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체계 보고서에서 이모작 작물이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추수 전 춘궁기 동안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식량 배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공급 사정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좋은 건 없습니다. 이모작 작황도 지금 이제 나빠졌지.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 뭐 상업적 수입이 됐든 또 비공식이 수입이 됐든 그 공급도 전에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 유엔 제재 국면도 피해 가기가 어렵게 돼 있죠. 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단속을 심하게 할 텐데 그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수확할 때까지.
권 원장은 또 가뭄의 영향으로 올 가을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작황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12년 연속 국민을 위협 아래 살게 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조사 대상국 7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은 34위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소수계인권연대 영어약자로 MRG는 최근 위협 아래 사는 사람들이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MRG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 각 나라를 정치적 안정성, 내부 분규, 법 지배력, 국제무역 위험도, 대량 학살 여부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순위를 선정해왔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국 7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은 3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계단 낮아진 순위입니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과 법 지배력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와 책임 부분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총평난에서 북한이 올해 고립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에게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부 상황이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몰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농촌에서 굶주리는 사람, 그리고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들의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순위에서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1위에 올랐고 소말리아, 이라크, 수단, 아프가니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위협 정도가 높아진 나라 가운데 3분의 2가 아프리카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스틴 현 씨.
저도 할 말은 있지만
조금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okay.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맞게 될 갖게 될 앞으로 만들어질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 한반도의 미래. 이렇게 다소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해봤자 사실 똑같은
얘기다. 오스틴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성은 같은 학교 교육대학원 학생으로 최근 오스틴 씨를 알게 됐습니다.
같은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할 사람이 그리스나가 Austin, it will tell you like different things. I just need to be here. 그거를 저번 학기 내내
오스틴 씨와 첫 만남을 떠올리는 이 여성은 미국 내 대북 민간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향후 계획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오스틴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 여성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남성 오스틴 씨는 자신의 역할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한반도 통일 준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틴 씨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건지 물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내가 뭘 할, 진로를 또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졸업해서 뭘 할까는 작년 여름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이 산하에 있는 한미연구소에서 USKI 거기서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DC에 있었죠.
오스틴 씨는 뉴욕에서 5시간 운전 거리에 위치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2개월 동안 머물면서 견습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턴이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기 분야 어떤 인턴십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그 취업하는 데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인턴십을 하는 것 같아요.
오스틴 씨가 일했던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교 한미연구소는 지난 2006년 설립됐고 현재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스틴 씨는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에 필요한 연구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말로만 보던 저희 북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미팅 참가하고 그 사이스에서도 퍼블릭에 공개가 안 되는 미팅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미 양국이 모여서 중요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다행히 인턴이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노트 테이킹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오스틴 씨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정치인들이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은 안 되는구나. 이 나온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띵크탱크 일하시는 분들과 또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100개가 좋은 정책이 100개를 만들어내도 정말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데까지는 뭐 한두 개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정치 안에서 라인을 잘
오스틴 씨는 이곳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치학도로서 자신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북한을 상대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게 나한테도 더 잘 맞다라는 걸 사실은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제 성격상 회사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과 책과 뉴스를 읽으면서 또 다른 저만의 시각을 디벨롭,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저는 밖에서 나와서 막 좀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저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발로 뛰는 민간단체.
그렇죠.
그렇지만 목적은 같은 거고.
아,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구소들이 낸 그런 분석이나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는 연구소들의 역할이에요.
오스틴 현 씨는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지난해 말 바로 직장을 찾기 시작했고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오스틴 씨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현재 6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오스틴 씨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미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 후 최대 1년 동안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서도 자신이 학습한 분야와 연관된 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회사의 도움으로 취업 비자를 얻게 되면 미국에서 장기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틴 씨는 어떤 직장인지에 대한 질문에 비정부기구 일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에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씨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미국은 기회의 나라였어요, 사실은. 그냥 미국에 오는 것 자체가 기회였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제가 오늘날에 저희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렸고,
기회를 열어준 나라이기에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국엔 얼마나 계실 건가요?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한 몇 년 동안은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후에 산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돌아올 때 미국 공항에 내려오면은 걸어 나올 때는 좀 안도감이 나와요.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 참 많기는 하지만 또 다른 제2의 고향이 돼버린 거죠.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죠. 여기 이 뉴욕 시민들의 불친절도 익숙하고.
오스틴 씨는 북한을 떠난 후 중국과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현재 미국, 이렇게 5개국을 거쳤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딘지 물었는데요.
제가 제 인생이지만 저한테 어디 사는 것은 있어야 될 이유만 분명하다면은 저는 나라는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은. 지금 다만 이 시점에서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거죠.
1999년 14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1차 탈북해 강제 북송됐던 오스틴 씨. 그리고 2001년 다시 탈북했고 중국에 머물다 2005년에 한국 국민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뉴질랜드로 첫 유학길에 올랐고 그곳에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자유와 민주주의의 땅, 미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2017년 현재 30살 나이의 탈북자 오스틴 현 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정했고 그 여정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스틴 씨는 자신의 여정은 한 곳만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그리고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북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남포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32도.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습니다. 수풍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30도. 중강 아침에 14도, 낮엔 29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은 19도, 그리고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9도. 용현은 아침에 22도, 낮 기온 31도.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2도가 되겠습니다. 사리원 23도, 낮 기온 31도. 함경도는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8도, 그리고 낮 기온은 29도. 풍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가 되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 웅기는 아침 기온 16도, 그리고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6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 1에서 2.5m, 그리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25일 절차 투표를 통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실시된 표결에서 찬반이 50대 50으로 갈렸지만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표를 행사하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수정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절차 투표에 앞서 전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를 더 이상 용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그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노력을 주도해왔지만 앞서 내놓은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물러서야 했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25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북도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CNN 방송은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현재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미사일 기종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을 또다시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스 대변인은 24일 알래스카주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이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험은 사드의 준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선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이번 실험이 빠르면 29일 실시될 수 있다며 코디악 섬과 알래스카, 하와이 사이 해역에서 선박을 운항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군은 사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역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추이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25일 말했습니다. 추이텐카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 연설에서 경제적 대치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고려할 때 두 나라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이 대사는 중국과 미국이 충돌과 대치 없이 상호 존중하며 상생하는 기반 위에 강력하고 안정된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이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두 나라 간 차이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추이 대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지인 템플 마운트에 설치했던 금속 탐지기를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당국자들은 보안 조치에 대한 시위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템플 마운트, 무슬림들은 아라크사 사원으로 부르는 이 성지에 대한 보안 조치 강화를 둘러싸고 항의와 충돌이 며칠째 이어진 가운데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성지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정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를 비롯한 무슬림 지도자들은 7월 14일 이후 설치된 모든 보안 조치의 철거를 요구했고 무슬림들에게는 성지 방문을 거부하고 밖에서 기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함정이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에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25일 BOA에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 해군 함정 썬더볼트가 고속으로 140m까지 접근한 이란 선박에 몇 발의 경고탄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함정은 이란 선박에 경고음과 무선 신호를 보냈지만 이란 선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이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은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